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구본연구소의 핵심은 원래 나라 이야기인데 요즘에 너무 안 했죠. 어떻게 보면은 특히 2025년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의 전쟁,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국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왜 안 해주시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정말 좀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라고 이제 망설였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스위스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스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역사, 오래간만에 역사 이야기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뭔가 이제 거창한, 종이에 뭔가 서명한 듯한, 그리고 세 개의 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문서가 하나 보입니다. 뭐 뭘까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뭐 유럽에서 나온 어떤 문서겠죠. 그리고 세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스위스의 국경일이죠. 건국기념일 8월 1일을 상징하는 1291년에 만들어진 연방헌정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지금 이루고 있는 칸톤들이죠. 각 주들 중에서 처음으로 세 개의 주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연방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도장 꾹 눌렀던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1291년 그리고 8월 1일 이 날짜를 기념해서 8월 1일이 이제 스위스의 그 건국 기념일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스위스란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스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알프스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죠. 하지만 이제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되게 올라가기가 엄두가 안 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또 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예 보면 한 15만 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다라는 기억들이 있고요. 한 5천 년 전부터는 이제 농사를 지었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지역을 보면은 지금의 스위스에 해당하는 요 알프스 산맥 있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베티족이라고 부르는 이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원전 1500년에 켈트족이 이제 이주를 했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 헬베티족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섞여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서부터 지금도 이제 프랑스권, 뭐 독일권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 사람들이 섞여 사는 동네가 일찌감치 됐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산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잘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기원전 58년에 그 유명한 이제 로마의 카이사르한테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로마의 영토로서 이제 머무르면서 문명 세계와 본격적으로 접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러니까 한 3세기 정도 됐죠. 3세기 정도에 동쪽에서 밀려온 알베마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위스의 동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가 되면 이 지역에도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이제 주교단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카톨릭의 한 영역으로서 이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 중에서도 이제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죠.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오랫동안 뭐 번영을 누렸습니다만 서로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빨리 이제 멸망을 하고 우리는 이제 서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이제 중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멸망을 이제 했을 때 그 뭐 많은 여러 가지 외부 종족들이 이제 오가면서 그러한 몰락을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서로마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그 지금의 이제 프랑스 쪽이죠.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부르고뉴 족들이 이제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해 오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섞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중세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겠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유럽,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혼란을 겪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카롤링거 왕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시간이 쭉 지나다가 지난 한 9세기 정도 834년쯤 되면 이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 쪼개지는 이유는 뭐냐? 이 원래 이제 프랑크 왕조, 베를린거 왕조의 이제 아들 셋이 이제 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한 거죠. 내가 내 거야, 내 거야라고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쪼개. 이제 어차피 큰 지역들을 한 사람이 다스리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니들이 쪼개서 각각 가져가라고 하면서 베르동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3등분을 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유럽에서의 지금 우리가 유럽 주요 국가, 그러면 어느 국가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큰 틀이 만들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스위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쪽은 이제 결국 신성 로마 제국 쪽으로 넘어가는 독일어권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부는 이제 부르고뉴 그러니까 프랑스어권으로 이제 구별되면서 양쪽이 이제 지금까지 영향력을 공존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 남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뭐 어떻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지역이 12세기 13세기 정도 되면 이제 변화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프스라는 지역은 저 밑에 있는 이탈리아 지역이 있죠. 그리고 저 위쪽에는 이제 독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 아니고 옛날서부터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이런저런 고갯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백 산맥이 높지만 뭐 대관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고개들이 있죠. 그래서 저 밑에 문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문경 세제를 비롯해서 뭐 하늘제 뭐 등등 해가지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고개를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보면은 이쪽 아래쪽 지역에 지금 이탈리아 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지역에 보면은 슐레넨 협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면 이런 지역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협곡,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있는 골짜기죠. 그런데 이 골짜기만 잘 지나가면 고트하르트 고개라는 지역을 넘어가면 스위스 평원, 그러니까 스위스도 다 산동네가 아니죠. 고원지의 평평한 지역들이 존재를 하죠. 이 지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제 걸어서 넘어가서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독일 쪽에서 이탈리아로 이제 넘어오는 이런 이제 교통으로 삼아왔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게 사람이 걸어갈 수는 있는데 말이라든지 마차가 지나가기는 너무 힘든 거죠. 어쨌든 뭐 마차까지는 기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말만 데리고 가도 거기에다 짐을 싣고 좀 갈 수가 있을 텐데 전부 사람이 등짐져서 나르니까 이제 힘들죠.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들이 궁합은 통한다고 1230년 그러니까 13세기 초반에 이 지역에다가 이 협곡에다가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다리는 그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은 더 아래쪽에 이제 터널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냥 잊혀진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만 물론 이거는 당시에 바로 그린 게 아니고 이제 옛날에 이런 다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쥐리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연결하는 교역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북부는 지금도 아주 잘 사는 지역이지만 뭐 옛날에도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은 물건들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뭐 프랑스 지역으로도 독일 지역으로도 이렇게 갔는데 그 중간에 기착지로서 쥐리가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스위스라는 산동네의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뭐 많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니까 당시에 이제 통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봉건제잖아요. 각 지역별로 각 지역에 영주가 있고 그 영주들이 세금을 걷고 일부를 저 위에 있는 왕 또는 뭐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올려보내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프리드리 2세였어요. 이 프리드리 2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어떻게 보면은 독일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이제 그러한 왕이죠. 이 프리드리 2세는 고트하르트 이 고개 주변의 세 개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칸톤 지역이죠. 이 세 개 지역을 자신의 직할령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이 알짜 핵심적인 교역로를 내가 챙겨서 여기서 통행세를 받던 이것과 관련된 돈을 내가 잘 챙기겠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교역료를 막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과 갈등 관계에 있던 교황청을 이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탈리아, 밀라노 이런 지역들이 계속 점점 번성을 하게 되면 교황의 수중에 들어가는 돈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군사력도 강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싹을 자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243년 이때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1243년에 이제 로마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반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리드리 2세가 병력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란 주도자들을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교황이 말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후에 다시 또 반란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해서 프리드리 2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교황청 진입을 해가지고 다 처단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처단 대상에는 당시의 교황이었던 이노켄티우스 2세까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노켄티우스 교황은 이제 이때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리옹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이제 프리드리 2세를 이제 파문하는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이제 독일 왕의 역할을 이제 겸임했는데 파문을 당했으니까 독일의 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황이 이제 하인리 라스페라는 새로운 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인데 왕이 두 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50년에 이제 프리드리 2세가 사망을 하면서 갑자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선제후 방식입니다. 선제후들이 선출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제후들이 왕을 선출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7명이 누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힘세고 야망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고 자기들이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영지가 아주 짭짤한 큰 영지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73년에 이제 루돌프라는 이름의 사람이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벼락 출세죠, 벼락 출세. 이 루돌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작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제 작은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독일 왕으로서 선출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로또가 찾아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초상화를 보고 있으면 턱이 주걱턱이죠. 주걱턱은 뭐의 상징입니까? 합스부르크 왕조의 면면이 내려오는 이 DNA 있는 상징이죠. 이 합스부르크 왕조는 사실 이제 10세기에 이제 군트람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트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11세기에 지금의 이제 스위스 북부 지역에 있는 아우가우즈라는 지역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합스부르크 성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고 그런 조그마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정치적 관계 속에서 갑자기 어부지리를 통해 가지고 독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을 영위하게 되는 큰 대제국 합스부르크 제국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기회를 잡아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루돌프는 이제 독일 왕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주변 지역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슐레넨 협곡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트하르트 곡에 이 지역을 점령하면 상당히 유리하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프리드리히 2세가 자기의 직할령으로 만들어 놨던 이 세 개 지역을 합스부르크 지역 영지로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총독을 보내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중세 유럽에 보면 이 직할령,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의 직할령으로 있는 지역은 비교적 그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치가 좀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도 돈 나올 구멍이 있다 보니까 내 직할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좀 덜 했던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위스의 세 개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전에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직할령이었으니까 좀 여유롭게 알아서 우리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갑자기 합스부르크라는 세력의 직할령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번엔 타이트하게 상당히 관리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91년에 앞서 보여드렸던 루돌프 1세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후계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을 틈타서 1291년에 세계주가 8월 1일 날 앞서 보여드렸던 이 동맹을 결성한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문서의 가장 핵심 중인 내용은 뭐냐. 우리 세계 지역 중에 누구라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내가 침공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같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공동 대응의 원칙이 이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작은 지역이니까 서로가 힘을 합쳐서 도와가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걸 잘 막아내야 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지역, 앞서 보셨던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슈비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작은 지역이 어떤 하나의 연맹을 결성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세계 지역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슈비츠 지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운터발렌이라고 하는 이 세계주가 이제 핵심 거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비츠가 그나마 좀 면적도 크고 위치도 봤을 때 나중에 가운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스위스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지역이 연맹을, 동맹을 결성했던 것은 우리가 뭐 독립할래 이런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황제 직할령, 옛날처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직할령으로 우리를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합스부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들이 좋게 보일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거죠. 애매하게, 엉거주춤하게, 이어지다가 1339년 14세기가 되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339년에 저 위쪽에 있는 이제 지금 스위스의 수도죠. 베른 지역. 이 베른이라는 지역은 중세 자유시였어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허용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자유시였는데 이 베른하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영지였던 이제 브리브루라는 지역하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스부르크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의 지역을 이제 지지를 하고 이 지역의 영주를 뒷받침하면서 이 베른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그마한 동네가 합스부르크 왕조와 맞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베른은 당시 만들어졌던 이 세계 지역이 만들었던 동맹, 연맹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나도 너희들 연방에 가입할 테니까 나도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으로 군대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몇 명이나 갔을까 싶은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당시에 스위스 지역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백십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휘날리면서 어떤 연맹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게 됐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합스부르크 이제 가문의 첫 번째 군사적 패배 로 연결이 되면서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의 파급 효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스부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면이 손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여러 지역 동네,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차 필요하면 내가 저 지역, 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351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위스의 대도시인 쥐리히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쥐리히는 아까서 말씀드렸다시피 밀라노와 이 연결하는 교통로의 양쪽 거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제 그러한 곳이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합스부르크 산하에 있던 이제 지금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세력이 이제 쥐리히를 포위를 하고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위되어 있던 쥐리히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연방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연방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스부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스위스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진 거예요. 그러니까 쥐리히는 당연히 승리의 대가로 이제 연방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원래 세 개였죠. 그다음에 베른 들어왔었죠. 이번에 쥐리히까지 합하면 다섯 개 지역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변 지역의 합스부르크 지역이 제대로 손 못 대고 있는 몇 개 지역들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지역들을 자기의 연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덟 개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385년쯤 되면은 이제 주변 지역이 이 스위스 연방이 8개로 이제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뭔가 이제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결성을 해서 커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몸집이 커지면 주변하고 주변이라고 하면 당연히 합스부르크 왕조하고 여러 가지 분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름다운 도시인 루체른 하고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4천 명 정도의 이제 병력이 이제 파병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웨덴 연방은 1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싸워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스위스군은 이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당시에 이제 젠바흐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 큰 정치적인 그리고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1386년에 합스부르크가 이제 스위스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자, 너희들은 너희들 따로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이란 거 인정하고 너희들의 영역도 인정할게.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을 확인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주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갈래 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 8개 주였는데 이제 총 13개 주가 이제 오게 되면서 새로운 연방, 더 큰 연방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1386년에 결성된 13개의 주가 이제 구 연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연방은 뭐냐? 신연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더 여러 지역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스위스라는 이 산동네 사람들이 참 잘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산 사람들은 거칠고 억세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싸움들을 다 자기 동네에서 치렀죠. 그러니까 익숙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와야 되고 보급로도 길어지고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스위스라는 지역은 이제 이로부터 확실하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제 영향력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36년 15세기가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연맹 내부에서 약간의 이제 분쟁이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토켄부르크라는 지역을 다룬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쥐리가 이 지역은 내 거야라고 했는데 다른 주들이 그거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쥐리가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넌 그렇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440년에 이제 7개 주, 나머지 7개 주가 이제 쥐리를 이제 포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의 적은 친구. 그래서 어제까지의 적이었던 이제 합스부르크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합스부르크는 잘 됐다 싶어 가지고 3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병력을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쟁이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고 한 6년 가까이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 6년간의 전투에서 결국 합스부르크가 또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곳이 떨어진 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연방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립이 되는 원칙이 한 번 연방이 되면 마음대로 탈퇴는 못해.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제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사실은 연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이제 격렬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것보다 400년 전에 이미 스위스에서는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는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알프스 산맥에 있는 단단한 그리고 작지만 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여러 일들이 또 추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 후반 1474년에서 1477년 사이에는 이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었던 이제 부르고뉴 지역하고의 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역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왕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한 이제 이런 지역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부르고뉴가 이제 세력을 막 키우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고뉴가 스위스 지역을 이제 침공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랑송이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412명의 스위스 수비대가 포로로 잡히죠. 그럼 보통 이제 이 포로로 잡히면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런저런 사인을 하고 돌려보내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기를 갖지 않고 아니면 다음 전투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맨몸으로 그냥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부르고뉴가 아마 되게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412명을 모두 다 참수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무서운 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항복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보면은 스위스 연방의 화를 북돋우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스위스 연방에 있는 사람들, 군대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스위스 연방의 군인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합스부르크 왕조와의 몇 번의 대결을 통해서 이 기병들을 상대를 하는데 우리 칼이 짧으면 상당히 상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잊혀졌던 장창을 다시 들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장창, 팔랑크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대 그리스 때 유명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한테 패배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걸 다시 들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로세로 10명씩 방진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장창을 이제 들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부르고뉴가 이끌고 왔던 기병을 격파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르고뉴 군 중에서 한 7천 명 가까운, 그러니까 전체 군 중에서 상당 포션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르고뉴는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막 성장하는 군대였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강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산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냥 맨날 티격태격하던 합스부르크도 아니고 당시에 떠오르던 부르고뉴 지역의 어떤 기병들을 격파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스위스 애들 정말 잘 싸우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위스 보병의 용맹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보병으로 기병을 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이론상 이야기고 정말 두렵습니다. 왜? 기병은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돌격을 해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장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들고 끝까지 그 순간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도망가지 않고 창을 꼬나들고 상대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력한 훈련, 군기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스위스 사람들은 이제 용병으로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데려다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교황청 이 수비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스위스 용병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프랑스의 루이 11세 같은 경우에는 6,000명을 데리고 와서 별도의 이제 부대를 편성하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독일 등도 이제 스위스 사람들을 데려가서 메인 부대로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499년에 이번에는 다시 또 오스트리아와 또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이제 움브라일 통로라는 지역을 사이에 놓고 다시 한번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때도 당연히 이제 합스부르크랑 싸우는 거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스부르크는 우리 밥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합스부르크가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젤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전까지의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보다 확실하게 스위스에 대한 입지향을 이제 세워주는 거죠. 형식상으로는 너희들은 신성로마 제국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너희들은 관할권 그러니까 자치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세권 세금도 너희들이 알아서 써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치를 하는데 돈도 알아서 써라고 하면 그건 독립국가랑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 신성로마 제국일 뿐이지 완벽하게 독립적인 국가로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스위스 연방은 자신감에 차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힘센 나라, 상대방하고 싸우면 백전백승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시대가 이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유럽에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쟁 이후에 국가를 이제 강화를 하면서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영토를 넓히는 작업들을 계속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곳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보면은 아래쪽에 제일 잘 사는 동네.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중해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나오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이 지역을 장악을 하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밀라노를 둘러싼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갈등 속에서 1515년에 밀라노 주변에 있는 마리나뇨라는 지역에서 프랑스군과 스위스군이 대결을 합니다. 당시에 프랑스군을 이끌던 사람은 이제 프랑스와 1세였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스위스군은 기습적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약 3일간 진행된 전투에서 첫날은 스위스군이 이제 상대방의 혼란을 유발하는데 성공을 하고 상당 부분 격파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서부터 이제 프랑스가 전력을 재정비해서 오히려 스위스군을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쯤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대포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대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병이 알보병이 용감해도 포병 앞에는 밥인 거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창병, 밀집대형 이러다 보니까 포병한테는 아주 좋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력을 앞세워서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공격을 하자 결국은 이제 여기에 밀린 스위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스위스는 이제 한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 지역에 보냈는데 1만 명 절반이 전사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스위스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 갔던 인력 중에 절반이 죽어. 그런데 얻는 건 없어. 그러면 이제 야 이거 한두 번 더 하다가는 우리 나라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위스는 본인들의 입장, 국력의 한계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뭐 프랑스라든지 뭐 합스부르크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쳐가지고 뭔가를 뺏어오고 우리 거로 만들고 이것은 우리한테는 벅찬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마리나뇨의 뭐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안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 서쪽에 있는 프랑스하고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인 1516년에 프랑스와 프리브르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스위스랑 싸워보니까 아, 이 친구 만만한 친구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껏 저 위에 올라가 봐야 뭐 먹을 거 없다라는 것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구히 싸우지 말자. 프랑스와 스위스는 영원히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이제 스위스의 그 영세 중립국이 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스위스는 밀라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손을 뗀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권리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포기할게. 우리 다시 산으로 올라감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는 이제 70만 이제 골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주면서 서로가 타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력한 그리고 용맹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이제 한계를 느끼고 다시 자기들의 영역으로 이제 축소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뭔가 연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럽 문제에 개입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으나 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끼리 조용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용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스위스를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위스를 점령을 하고 지금의 스위스를 만들어놨다고 평가받는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우 혀도 좀 꼬이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아, 그래 이게 지구본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위스 역사 두 번째 시간 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